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서 3절서부터 교도관 10절까지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세상이 병들었는데 문제는 아무도 아프지 않는 게 어쩌면 심각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병든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아픔을 모른다는데 시대적 고통이 있고 또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뭔가 세상은 마비가 돼 있습니다. 중독이 돼 있고 닫혀져 있고 가리워져 있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큰 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3절서부터 이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두 단어가 눈에 띄죠. 첫째는 다른 교훈, 반대 개념으로 바른 말. 이 바른 말이라는 말은 단어적 의미로는 건전한 말 또는 건강한 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사실상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을 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하죠?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양식. 양식은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기초고 기반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이 초반에 이렇게 등장을 할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당시 교회가 막 태동될 때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지식을 숭상하는 그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들의 풍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필요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또는 철학을 중심으로 헛된 말을 중심으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리를 잡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사람들의 그 시대적 필요에 충족시키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혼잡스러워졌습니다. 혼잡하다는 말은 사실 불순물이 섞인다 그 의미거든요.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는 원래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주를 짭니다. 이유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복음에다가 자꾸 율법주의를 섞고 철학을 섞고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거짓교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거나 논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 저 끝에는 쩐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순회교사라는 명목으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숭상하는 시대의 니드에 맞춰서 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자극적인 논리, 신기한 말 또는 마술, 이런 신비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화려한 수사학을 통해서 그들을 자극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쫙 넘어가요.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 돈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왜 그 끝에 이런 이익과 돈의 문제가 걸려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일정한 급료가 원래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청중을 많이 끌어모으느냐가 급료와 정비례 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새로운 지식, 조금 더 새로운 말, 논리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발달한 것이 수사학이죠. 요즘 설교도 그런 쪽으로 자꾸 쏠림 현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우 그 위험한 풍조입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론을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뭐로 생각하는 자들이죠? 방도, 이익의 출처라 그 말이에요.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욥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상당히 극심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 욥의 그 고난과 함께 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멀리 찾아와서 친구가 멀리서 아픔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는 것만큼 참 무턱대고 좋고 흐뭇한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뭘 하죠? 와서 친구의 이 고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갖는 해석의 욕망이라는 거죠. 사람도 원래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세계 관세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이 지구촌의 물건을 코드를 먹여서 10단위로 나눈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 넘버링을 하지 않는 대상이 자연하고 사람이래요. 이건 어떤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사람들에게도 등급을 매기고 분석을 해서 가치를 매깁니다. 특별히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한번 여러분 정보 입력해 보세요. 대번 등급이 나옵니다. 심심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몇 등급 쯤 되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찾아온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분석을 하죠. 여러분, 분석을 하고 해석만 하면 뭐만 남는지 압니까? 편만 남아요. 그리고 이웃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는 해요. 동의는 못하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그것이 자꾸 이데올로기화되고 정치화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일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 세월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특별히 인간의 존엄한 가치의 문제예요. 인간의 존엄한 가치의 문제는 인류 가장 보편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가치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 이데올로기가 되고 정치화 되니까 편가름이 자꾸 되죠. 이제 그게 싫은 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편가름의 논리에 우리마저도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되죠. 근데 인간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뒤에는 이익의 논리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돈의 논리.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위험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속내를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들 뒤에는 반드시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돈의 논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어린 디모데에게 그걸 경고를 갖게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꺼내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꺼내냅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가 옥중에서 그 글을 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 그 단어만 명언처럼 붙들고 액자에 넣어서 기도할 때 가보의 검처럼 휘두르죠. 그러나 그 문맥을 좀 보면 그 담아진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은 가난과 비천과 궁핍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즐기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당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하면 싫은데, 저도 싫은데. 근데 그 말은 그걸 즐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무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로만 충분할 수 있더라 그 말이지, 내가 그것을 무슨 자학적 기질을 가진 사람처럼 즐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의 정의는 예수로 충분한가라는 물음 앞에 정직히 설 수 있을 때 우린 자족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30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읍시다. 잠언 30장.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여기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은 아주 적절한 게 좋다 그 말일까요? 이것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부하게든 가난하게든 그것이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 오직 뭐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양식 앞에 수식어가 뭐죠? 예, 필요한 양식. 자, 이 필요한 양식의 기원이 뭘까요? 뭐가 정말 필요한 양식일까요? 우리는 그 기원을 출애굽 노정 속에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로 던져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을 무슨 기적을 체험합니까? 이 필요한 양식의 기적을 체험해요. 하늘에서 매일 무슨 양식이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리죠? 하루 분량이 내려요. 그 하루 분량의 만나를 우리는 무슨 양식이라고 하죠? 필요한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출애굽의 만나를 어떻게 석의하십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왔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곧 누구를 가리킴이로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양식은 뭡니까? 예, 그 얘기예요. 이 자족한다는 말은 적절한 그런 어떤 균형이 잡힌 그런 수치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으로 족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양식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의 그 일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온 일꾼, 점심시간에 온 일꾼, 거의 해질 무렵에 온 일꾼. 그리고 이제 임금을 받을 시간이 왔네요. 주인이 어떻게 임금을 나눠줍니까?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누가 불평을 했을까요? 제일 일찍 온 일꾼이 불평을 했어요.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자본주의 논리에 확실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다라는 주권적 개념이 있긴 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일 데나리온은 사실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수치예요. 그 주인은 일한 땀 흘린 비율로 노동 값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의 필요한 기준으로 준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일한 친구나 해질 무렵에 온 친구나 하루 최소한의 필요는 1데나리온이에요. 맞죠? 필요한 기준으로 준 거예요. 요즘 지구촌에도 복지국가의 좀 선진화를 이룬 나라 가운데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소득 기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 1인당 최소한 필요한 소득이 얼마냐의 기준을 놓고 그것을 법제화한 나라가 있죠. 이미 그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걸 법제화 이미 시켰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필요한 양식은 예수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돈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7절,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흔히 한자어로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지향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 말 속의 속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은 이 우리가 쓰고 있고 모든 이 만물은 주인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찔렀도라는 말은 자기를 관통할 정도로 해를 입힌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 네 단계로 오늘 본문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뜻이 됩니다.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은 결국 그 뒤에는 이익의 논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이익의 논리는 결국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물질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족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냥 있는 걸로 족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뭘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 일만하기라는 말은 문예적 표현이죠. 모든 것에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조심하세요. 여기 돈이 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중성이에요. 악도 선도 아니에요. 뭐가 악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에요. 자,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 길끝에서 주님과 무슨 계산을 할까요? 제가 어느 분이 쓴 시를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라는 분이 쓴 시인데 그 시 제목이 감꽃입니다. 감꽃. 짧은 시인데 넉 줄로 돼 있어요. 근데 참 울림이 커요.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여러분, 먼 훗날 무엇을 세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죠. 장차 기수할 자의 심정으로. 뭘 기수하죠? 영혼을. 주님은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업적, 이루어놓은 어떤, 아무 관심이 없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빚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택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는가. 그것을 카운트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고 전쟁통엔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이 시인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그 길 끝에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이에요. 그때는 주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흘린 눈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한 손등의 땀, 상흔들 이런 것들을 헤아려 주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욕망이 나는 굴레, 더답해 걸려 넘어지지 말고 계속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겸손과 사랑으로 또 걸으라 하신 이 길 끝에 주님 만날 날을 복되게 준비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좀 같이 하죠. 494장 494장 빈손들과 앞으로 만세반석이 열리니 가사를 생각하면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늘어납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자족하는 성도인가, 이론으로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명분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돌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제목은 내일부터 특세가 마쳐지면 레바논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이번 겨울 선교에 선봉됩니다. 레바논 땅에 많은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위기의 땅이 기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중동 지역의 복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딘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22명의 선교대원을 위해서, 우리 겨울 선교를 위해서, 저 남은 하루의 특세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